2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한번 들어보셨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원래 그 뜻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우연히 행운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소라는 것은 좀 느린 동물이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느린 사람이 그것도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다가, 뒤로 가면 더 느리잖아요. 그러다가 쥐를 잡았다. 우연히 행운이 얻어 걸렸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기치 않은 기쁨. 영어로 굳이 옮기자면은 unexpected joy. 그렇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기쁨, 행운을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에도 예기치 않은 그러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을 순간순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기쁨을 갖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발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거를 딱 잡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놀라움과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아이의 엄마는 아직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특히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은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승진이 되거나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보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해놨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청소를 열심히 해놨다. 그것도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는데 처음 가보는 트레일이 우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트레일이었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저번에 LA에 갔는데 실수로 fast track 그 카드만 있는 그 카플레인에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걸 알고 잽싸게 나왔는데 뒤에서 비컨이 딱 반짝거리면서 찍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뭐 5, 60불 된다는 거예요. 그 벌금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러면서 5, 60불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55센트. 55전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55전이라는 걸 딱 발견했을 때 와! 하는 그런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6장이 70몇 절까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22절에서 시작해서 10절이나 15절 정도로 끊어주실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30절이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긴 6장을 빨리 마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unexpected joy. 네,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오늘 좀 전에 꺼내면서 읽어보니까 본문을 읽는데 한 4분 한 5초가량이 걸렸지만 어느덧 40분 50분에 한 주 설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더 기쁜 unexpected joy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지 않은 다양한 기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서 unexpected joy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뜻하지 않는 순간은 뭐냐면은 괜찮은 음식점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괜찮은 음식점이란 것은 맛도 있고 값도 싸고 분위기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은 그런 음식점을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돈이 정말 많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명한 곳에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상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고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 그런 괜찮은 음식점을 찾는데, 우리가 그런 음식점을 찾는 방법은 늘상 비슷합니다. 옐프를 찾아보거나 푸드 채널에서 나온 저 집을 눈여겨보거나, 앤토니 볼딘이 갔던 집은 CNN 채널에 그 집은 어떤 것일 것 어떤 곳일까 찾아보거나, 맛집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혹은 개인적인 추천을 통해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그런 곳 중에 하나로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 제코의 피자가 저에게 unexpected joy를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괜찮은 음식점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음식이고 영적인 음식점입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기치 않은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unexpected joy, 그 발견한 기쁨을 사람들과도 주저없이 나눌 수 있는, 확신 있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고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저는 여기 베이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과연 이 넓은 베이에서 어디를 가야 할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뭘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뒤에 있다라는 것.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내가 발견한 우와 여기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그곳은 이미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특히 샘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가 가본 곳이고 맛본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뒷줄에 있다라는 것, 뒤에 뒤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결국 먹을 것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영적인 빵, 생명의 빵으로 그 긴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모두가 북을 치고 지나갔는데 혼자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혼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디베라까지, 저쪽 다른 지역에, 그 갈릴리 바다 다른 쪽에 디베라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로 그런 일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배 몇 척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으로 왔지만,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미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곳을 떠난 다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뒷북치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잔치는 끝났고 이미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바로 그 디베라에서 뒷북치면서 늦게 온 사람들이, 뒷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목적은 우리가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비록 나는 뒷줄에 있지만 나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늦게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어봤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빵을 어떻게든 나도 먹어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디베라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앞서의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혹은 제가 우와 여기 맛있어요 라고 이미 이야기하는 곳은 샘플 안 사람들이 다 아는 곳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샘플 안에 자그마치 베이 지역에 800개 레스토랑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도 새로운 곳을, 괜찮은 곳을 뒷걸음질 치다가 잡지 말란 법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뒷북치는 사람들이나 저에게나 혹시 괜찮은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그 본문에 뒷북치는 사람들에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찾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전체가 빵에 관한 이야기, 6장 전체가 음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는 주방을, 키친을요, 주방을 직접 주인이 챙기는 그런 음식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주인이, 오너가 메인 셰프인 그런 음식점에 가면은 그곳이 괜찮을 곳일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영생,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인 셰프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음식점들 가운데에서 어디가 좋은지 찾기란 어렵습니다. 작은 핫도그 가게에서부터 결혼기념일에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음식에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자신들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LA 살 때 어떤 분이 그 당시에 LA에서 굉장히 유명한 칡냉면집을 하셨습니다. 전해드린 얘기는 그분이 정말 그 칡냉면의 육수는 밤에 그 주인분이 직접 만든다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가면은 정말 그 젊은 분이 가서 어디 휴가 갈 때도 없이 칡냉면 그 육수가 들어있는 엄청난 그 그릇을 옮기다가 허리도 다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그분께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의 유명한 동치미국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디나 유명한 음식점은 주인이 비법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주인이 셰프인 직접 모든 요리를 하는 가장 뛰어난 음식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은 어딜까 찾아보았더니만은 보니까 나파밸리에 무슨 프렌치 런쥬인가 하는 그런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정말 세탁소였는데 그곳을 이름으로 바꿔서 그래서 정말 프렌치 런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메인 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메인 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에서 멀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인간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인간의 구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인용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것. 오늘 비유로 따지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한 일을, 음식을 만드는 일, 구원을 주시는 일을 직접 챙기시는 셰프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빵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허둥대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이것을 얻을까, 이 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무엇인가 그 빵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내가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대신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주방장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인자를 인정하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 예수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빵을 주는 바로 그 주방장으로 메인 셰프로 나를 임명하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셰프이신 직접 모든 것을 챙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빵을 만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죠.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 인자, the son of man, 나 인자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생명을, 영생의 빵을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본문이지만은 53절, 5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54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다음 주에 설교는 미리 스포일러로 말씀드리자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 지역을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레스토랑들에 가면은 뭐 로컬에서 자란 음식들, 뭐 유기농인 것들, 좀 더 작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키워진 소위 그런 재료들을 사용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부유해서 매일 뭐 유기농 식당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일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당에 갈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소위 이 요즘 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전혀 없는 대량 생산, 공장 생산, 반환경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셰프가 직접 해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를 기꺼이 그렇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그 바로 주님의 친밀한 바로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밥 중에서 최고는 엄마의 밥입니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엄마의 밥이 최고라는 게 아니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를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한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느냐. 뭐 용돈 많이 줄 때, 사랑한다는 말 할 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낀다라는 것을 보고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챙기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모든 것을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간접적인, 모든 것이 인격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챙기신다는 것을 기억시켜주고 나누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음식 혹은 좋은 음식점을 찾는 두 번째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주방장이 제공하는 시그니처 메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 혹은 새 생명,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방장이 주는 시그니처 메뉴, 그분이 주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렁탕집에 가면 설렁탕만 먹고 순두부집에 가면 순두부만 먹습니다. 파스타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하지 않고 요식집에 가서 돌솥 비빔밥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음식점에 간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던 그 집의 주력 메뉴, 시그니처 메뉴가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봐야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식당들도 뭐 제가 정말 유명한 데는 안 가봤지만 그 주방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메뉴를 메인 셰프가 만들지 않죠. 메인 셰프는 시그니처 메뉴만 만들고 나머지는 뭐 그 밑에 사람들이 만드는 걸로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메인 셰프로 인정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일까? 영적인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디베레아 거기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처럼 뒷북을 쳐도 괜찮고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배고픔을 달래준 빵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시그니처 메뉴가 아닙니다. 그렇죠? 6장을 통해서 보면은 앞부분에서 오병이어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그니처 메뉴는 뒤에 나오는 생명의 빵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좀 늦게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생명의 빵이죠. 48절에도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50절 이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그니처 메뉴죠. 생명의 빵.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바로 이 생명의 빵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거듭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난 삶, born again life, 바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orn again life, 거듭난 삶은 new life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그 의미는 바로 the life is to come, 네, 위로부터 임한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anoten, 네, 거듭난다라는 것은 born again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삶,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위로부터 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 새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시그니처 메뉴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렇다면 그걸 조금 더 풀어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몇 가지 메뉴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시그니처 메뉴가 좀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일곱 가지 메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곱 가지 메뉴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되신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Radical Disciple이라는 그 책에서 제자의 삶에 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그런 어떤 여덟 가지 메뉴인데 제가 좀 줄여서 일곱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non-conformity, 불순응의 삶이죠. 어디에 적응하지 않는. 예.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7장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Christian counterculture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맛보라고 하신 첫 번째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크리스천 카운터컬처의 메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라고 한 것이, 그것이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메인 셰프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시그니처 메뉴를 우리가 꼭 맛보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뭘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에 따르면 이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렇게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애써야 할 시그니처 메뉴 세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Simple life. 그것은 우리의 소유와 관련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나타난 모습은 복음의 소식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죠. 자기 것을 나누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시그니처 메뉴를 깨닫기 전에는 바로 그런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우리가 이미 또 공부했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balanced life에 관한 그러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balanced life.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아기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산 돌, the living stone.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로 사도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죠. 아기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복음을 향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리빙스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돌에서 빠지게 되면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스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상관없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그니처 메뉴는 dependent life, 의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존한다라는 삶은 누군가를 trust하는, 신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depend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는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는 Driving Miss Daisy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제시카 탠디하고 몰건 프리만 나오죠. 몰건 프리만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Driving Miss Daisy라는 영화에 보면은 혼자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72세 데이지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그 백인 할머니의 운전기사인 흑인 운전기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예전 남부지역의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성에 더 초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할머니는 처음에 흑인 운전기사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 없고 나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그 데이지 할머니가 몇 년 후에 그 흑인 운전기사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서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 영화가 끝날 무렵에 그 흑인 운전기사는 영화상에서 85세의 늙은 운전기사이고 미스 데이지 할머니는 97세의 그러한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의존하는 삶, 신뢰하는 삶은 사람에게 겸손히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 2주 동안에 신문지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도 있고 혹은 그 세월호 참사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생명, 아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의 생명을 앞에 놓고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서로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과 체념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당연히 기대했던 그 의존과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의존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눈물로 애를 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온 사회가, 온 국가가 바로 그 의존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시그니처 메뉴라면은 결국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맛보아야 하는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언제나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고 그것을 늘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삶, 시그니처 메뉴의 바로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 바로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빵 맛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야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일곱 가지 시그니처 메뉴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셰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맛볼 수 없어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아, 이때는 이걸 좀 맛봐야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 이 메뉴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어찌 보면 짧다고, 이 일곱 가지 메뉴만을 다 맛보고 가기에도 너무 짧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인 셰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시그니처 메뉴, 바로 본질적인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맛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영적인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저는 두유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족발을 안 먹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비디오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두유를 먹지 않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제 경험이나 선입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 아시죠? 두유 처음 나왔던 그 정식품의 그 두유 아시죠? 병에 있었던 거. 그 두유를 먹고 저는 심하게 잘못된 두유를 먹고 식중독이 걸린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아마 최근 몇 년 전까지 두유를 마시지 않았는데, 마신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혹은 믿음 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번지점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 하나에 내 모든 존재를 맡겨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줄 하나에 나를 맡기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그 줄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줄이 떨어지다가 정말 무엇인가 부딪힐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줄이 다시 튕겨져 올라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익사이팅한 번지점프를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생명의 빵을, 다양한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기꺼이 맛보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6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생명의 빵에 관해서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42절에도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선입견, 바이어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기꺼이 새로운 메뉴를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앞서의 그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에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구원과 새 생명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목자가 온 것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ive a life and more abundantly. 그쵸? Abundant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구원, 새 생명의 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포함해서요. 예,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때, 그것을 맛볼 때, 예, 내 이전의 경험을 버리고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믿음의 걸음을 뛸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주방장이신 예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빵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빵, 그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맛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때 선입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신뢰와 모험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